오늘 찬양이 어떻게 그렇게 감동이 되죠? 아니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게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감동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은혜와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를 이렇게 보니까 찬양대에도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아니 한두 분이 아니시고 몇 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제일 뒤에 남성분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아, 찬양대가 꽉 차서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 받은 자여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펼치신다. 아, 참. 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전도 부흥회. 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주 남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3주 남았어요. 야,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때의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저기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에? 아, 그때에는 전도회 때예요. 예수님 재림 때도 되지만은 우리 전도 부흥회 때에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우리 영적으로 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벙어리, 영적으로 벙어리들이 많아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또 우리가 열심히 이 전도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그런 전도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정채봉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필을 아주 많이 썼는데요. 아, 저도 그 책을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필체가 아름다운 그런 필체를 많이 썼는데 이 만남이라는 수필을 썼는데요.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은 네 가지의 만남이 있대요. 근데 이 만남의 표현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그래도 그 뜻은 의미 있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생선. 예,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대요. 꽃. 그리고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 그리고 네 번째는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이 있답니다. 근데 이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남 중에 가장 잘못된 만남이래요. 왜냐하면은 만나면 만날수록 무슨 냄새가 나요? 아, 비린내가 나는 사람. 우리의 만남 가운데 혹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무슨 만남이라 그래요? 예? 만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만남. 그런 건 무슨 만남이에요? 하여튼 가장 잘못된 만남이에요. 두 번째, 꼬송이 같은 만남. 이 만남은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래요. 왜냐하면은 화문은 십일홍이요, 뭐 해는 뜨면 지느니 뭐 그러니까 달은 차고 뭐 진다 그래요. 화무 십일홍 이게 무슨 말이에요? 꽃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십일이 지나면 다 시든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피어 있을 때는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사귀다 보면 금방 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만남이래요. 꽃처럼. 처음 만났을 때는 좋아 죽을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꽃처럼 그러다가 금방 며칠 못 가서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은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인데요. 이 만남은 그 만남의 순간이 금방 이렇게 기억에 잊혀져 버리는 지워져 버리는 그런 만남이래요. 그러니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우개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이게 가장 좋은 만남의 순간인데요.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손수건이 우리 보갯두, 아니 보갯두라 그러면 안 되죠. 또 잊어버렸는데 이 호주머니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처럼 언제나 별로 무게도 느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만남. 그것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이 네 가지를 다 경험하시는 만남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어떤 만남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만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혹 지우개 같은 그런 만남은 아닌지 아니면은 혹 꽃송이 같은 그런 만남 처음에는 만났을 때 아 예수님이 너무 좋고 참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싶고 그랬는데 아,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그 만남이 지우개처럼 다 이렇게 지워져 버리는 그러한 만남이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은 혹시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예수님의 만남의 순간은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의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 이 크라이스트라이크,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그 가운데 병을 낫게 하는 목적일까요? 귀신을 내쫓게 하는 목적일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 그 이름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은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나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문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만나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이라면 조금 고상하게 들려요. 영접하는 자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어쩌면은 지금 우리 이제 3주 후에 있을 전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영성훈련학교를 통해서 훈련 과정에 계시는 그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찬양대원분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참 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아주 너무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간증을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분은 뭘 잘하는 분인가 하니까 제가 들은 아는 분인데 뭘 잘하는 분인가 하니까 부부 싸움을 하면은 바깥에 가서 차를 운전하는 분이에요. 근데 부부 싸움을 대판했대요 그날. 그리고 고속도로로 가서 차를 이렇게 저녁 밤늦게 운전을 해가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운전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대요. 야, 내가 지금 싸운 게 누구랑 싸웠는가?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으로 맺어주신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와 내가 싸우고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야,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 관계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은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진짜 예수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몰래 들켜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대요. 그분이 바로 이름을 말씀드려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부 야영에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홍두표 목사님이 담배 피다가 들켜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대요. 나쁜 짓을 하다가 크게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우리의 삶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옛날에 잘 만나기는 만났지만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만남의 순간이 기억이 희미해져 버린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만나고 있는지 만나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예수님을 지금 뜨겁게 만나시는 그러한 신앙 삶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가운데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본 기억도 없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면은 우리가 찾아가서 좀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데.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대요. 계시록 3장 20절, 현대어 성경이 아주 표현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어디에서요? 예, 우리는 계속 문 밖에 서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현대어 성경에는 문 앞에. 여러분,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아,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그렇죠? 마음 문 앞에 서서 어떻게 두드린다? 계속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러 오니. 근데 그것을요 현대 성경에는 원어에 입각해서 번역을 했는데 내가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어디 계시는가? 바로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동구 밖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다른 마을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어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도 아니고 어떤 뭐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열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희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와 주실 거예요.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계시록 22장에 이렇게도 고백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저는 오늘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은 오늘 중요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첫째는요,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된다? 새로운 사람이 돼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으셨는데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만나면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일주일 전이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답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2주가 지나가지고 혹시 계실란지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무슨 설교를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 역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창조주. 그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분은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창조의 능력이 발휘되어 가지고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방황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새로운 새 창조해 주기 위하여 여기에 도장을 딱 찍었는데 뭘로 찍었어요? Paid in 뭐예요? Full.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바로 회복이에요. 제가 이 영감의 글 몇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복음 교역자 213페이지 복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회복사업이다. 시대소망 824페이지에는 복음의 진수는 뭐라고요? 회복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 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하기를 바라신다. 증언보감 2관에도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져 버렸다. 잃어버린 것, 거의 지워져 버린 것, 훼손되고 거의 지워져 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 사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협력해야 한다. 여러분, 이 못이요, 15cm의 못이에요. 15cm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에릴 메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영국 런던에 있는 어떤 식당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식당 주인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왜냐하면 이분은 슈바이처 박사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이 친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전도를 받고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변화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카운터에 이렇게 계산하는 그 돈 넣는 통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캐시어? 뭐 캐시어 하여튼 뭐 그런 거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돈을 넣으면 이렇게 뚜껑이 딱 열리잖아요. 그렇죠? 금전 등록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데 그 속에 보니까 15cm 이 큰 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금전 등록기에 뭐 어디다 총을 감춰 놓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 못을 이렇게 두고 뭐 강도가 올까 싶어서 그렇게 못을 뒀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값과 내가 그분께 되돌려 드릴 빚을 늘 기억하기 위해 이 못을 여기 두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혹시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그 값을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빚진 자의 삶을 혹시 살지 못할까 싶어서 그 금전 등록기에는 캐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렇죠.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혹시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그곳에 못을 두고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진짜로 만나면 변화된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겠죠. 성품 변화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 no way.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 여러분들은 또 의지가 강하셔서 혹시 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쓴 뿌리가 아주 뿌리 이렇게 꼭 민들레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다가 민들레, 하하, 제가 옛날에는 집이, 조그마한 집이 그래도 있었는데, 떠내보면 민들레. 야, 약 뿌려도 죽지 않고, 막 깊이 파도 죽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남아있으면 다시 이렇게 나오고. 그게 우리의 성품 변화가요. 우리 스스로 정말 힘듭니다.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양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헌신과 그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 이것은 영어로 보면은 this world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죄악의 성향,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따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고 이것은요, 여러분, 죄의 성향은 우리에게 저절로 연습하지 않아도 그렇죠. 뭐 부부싸움 잘할 수 있는 세미나에 참석 안 해도 누구나 다 그것은 저절로 잘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정도 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양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줘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 개발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단계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칭의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구원의 단계, 자, 이 칭의의 단계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십자가로 죄의 형벌에서 구속되는 신분상의 변화. 그래서 이것은 일회적 사건이에요. 근데 단번에 구원받는 일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요, 한 번만에 딱 어떤 순간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칭의의 순간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단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면 다시 되풀이 거듭나는 일이 없다는 뜻에서 단회적이고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 성화의 단계인데 이 성화의 단계는 죄의 권세에서 평생을 두고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성화의 구원으로 칭의와는 달리 완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따라서 이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영성 개발이죠.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는 천국에 가면 죄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게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영화의 구원.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단번에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화는 구원의 지속. 그리고 영화는 뭘까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단계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단계를 다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칭의와 성화의 단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는요, 성화, 영성개발 훈련학교에 참석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임할 때 너도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칭의가요,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갑자기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영성 개발을 하는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되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런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근데 저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런 구원의 단계를 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칭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칭의예요. 성화의 과정.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가 알아서 이루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자, 우리 이것은 같이 좀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 영화의 단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주제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칭의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화는 뭘까요? 예수님과의 교제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시작되면은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지속이라 했는데 그 만남의 순간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뭘까요? 예수님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예수님과의 하늘에서 함께 영원히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요,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보면은요, 곧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영성훈련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제 저녁에 우리 간증하신 분께서도 간증을 하셨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은 좀 이상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대요.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요. 첫째,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 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 엄밀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엄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첫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엄밀한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좀 기도 안 하고 목사님 좀 꿈을 통해서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뭐 길을 걸어가는데 좀 들리게 할 수는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엄밀한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요 다른 사람과의 봉사의 관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헌신을 해보면은 들을 때가 많고 사랑을 나누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깊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이어져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늘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여기에 대해서 영성훈련학교 때 제가 교재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만 좀 중요한 부분만 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통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예언 그리고 환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한 통로들은 성경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를 통해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명해보면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환경과 장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보편적인 뜻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면한 상황 속에서 그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기 자신만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특별한 계시의 책이다. 아니, 성경은 유일한 계시의 책이다. 성경보다 특별하고 성경보다 유일한 책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책이다.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며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구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성경은 특별한 계시의 책이다. 아니, 성경은, 아, 이거는 제가 읽었죠. 그렇죠? 따라서 절대로 성경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기도할 때 보고 듣는 신비한 음성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듣고 보는 것들만 특별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 바로 여기에서 잘못된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관심 없고 매 순간 자신이 본 꿈과 환상, 감정, 느낌만을 의지하는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대요. 여러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복음 전도 478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말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것이다. 격려는이 아니고 격려를입니다. 이 실물교훈 102페이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그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생에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되어 이 향기는 거룩한 향내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사랑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는 일을 통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남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다? 아,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한다는 거예요. 아, 이 멍멍이도 돈은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 속에 들어가면 좀 만족할까요? 네, 성경에 보면은요, 돈 때문에 구원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은 많았지만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군지 좀 짐작이 가시죠? 돈 때문에 구원을 잃은 사람은 부자 청년 법관이고 롯의 처고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돈은 많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니고데모, 세리 마태,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삭개요. 그렇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교훈.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이에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는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인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산다? 충성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주인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어떻게? 내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복음 사업에는 사도시대에 나타냈던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제가 한 질문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조금만 바꿨어요. 조금만 모디파이 했는데 영생을 위한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런 질문이 될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고 살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였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만남의 순간을 통해서 교제를 이어가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꼭 그분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를 만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진짜 만나면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분 앞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